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자, 월요일 아침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찬란한 경제 LS증권 염승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환율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뭐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화 실질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10월 말 기준으로 89.09인데 이게 이제 주요 교육국하고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실질 구매력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이게 100 이하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이 기준이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89.09니까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이제 국가가 일본이 70.41이고 중국이 87.94고 그다음 이제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10월 달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워낙 좀 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굉장히 지금 이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이 실질 가치 부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좀 최저치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환율 이야기 있을 때마다 뭐 이른바 그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이제 단기적 좀 시장 개입을 하면서 좀 눌러두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러기에는 너무 잦았던 것 같고 구조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구두 개입을 일부 좀 이제 지난주에 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 예. 그게 그냥 일시적이었어요. 다시 환율이 또 위로 올라갔는데 흔히 이제 그 지금 이렇게 그 환율이 그 자꾸만 좀 오르는 원화 가치가 이제 그 자꾸만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 환율을 좀 무역이 결정을 했는데
예.
지금 자본 시장이 좀 결정하고 있어서 이 개입이 개입해도 이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뭐 이렇게 언론 보도나 보면 달러 사냥하고 있대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뭐 연기금 기업들 등 달러가 어쨌든 그거를 뭐 이제 그 우리나라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투자 목적으로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보다 이제 달러 쪽을 더 가치 있게 본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환율이라는 게 결정되는 게 그 나라의 통화 가치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원화를 많이 사냐 달러를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조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욕조에 물을 딱 틀면 그게 달러예요. 물이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달러를 갖고 들어와요.
예, 예.
그럼 이제 원화로 바꾸겠죠. 근데 욕조에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나 이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욕조에 이제 밑에 구멍을 파는 거죠. 파서 계속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달러가 들어와도 다시 나가는. 근데 이게 더 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뭐 이런 건데 네. 그 구멍이 생긴 양이 점점 커진다.
네. 옛날에는 이게 뭐 당연히 해외 투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았어요.
와도 좀 막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물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딱히 지금 뭐 이거를 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미국 주식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근본 방법은 원화 수요를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하든가.
아.
예. 그러니까 경상시 흑자를 더 늘려야죠. 근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부터 더 좋을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경상시 흑자가 좀 더 늘어날 여진이 있어요. 이 점은 좀 환율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두 번째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7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요. 70억 달러면 그 월 단위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0조면 개인 투자분들이 지난 10월 달이 역대 최고로 미국 해외 주식을 많이 샀을 텐데 그때 9조 원 샀거든요. 그걸 좀 상쇄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지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하면 저희 이제 한 1400원 초반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은 높지만 결국 이거를 뭐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원화 수요를 늘려버려야 돼요.
결국 시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
근데 저는 시간이 좀 해결할 문제 아닌가.
시간이.
결국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엔 좀 환율 하락을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연결되는 게 그 금리 아니에요?
네.
27일이 되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 쿠폰 때문에 조금 뭐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생각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내수가 그렇게 정상화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좀 높아요. 예상치가 좀 높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시중 금리가 갑자기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값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예, 예.
거기다 환율까지 이렇게 높은데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끝난 건 아니고 유진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방향 전환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방향 전환은 결국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 아니면 인상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놀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좀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건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뭐 동결하는 건 다 어느 정도 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방향 전환은 이게 금리 인하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좀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좀 줘야지. 안 그러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흐릿하게 제시를 하면 이제 지금 시중 금리 많이 올랐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이창용 총재 또 입만 바라보고 네.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예. 자, 주식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지난 금요일에 워낙에 급락을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3.79% 내렸어요. 그래서 3,800대로 다시 내려앉았는데 뭐 공포의 금요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게 조정 국면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조정 국면이 맞고요. 뭐 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빠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11월은 굉장히 근데 이게 빠지는 게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3% 이상 지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한 이번 달에만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맞아. 지금. 금요일마다.
예, 예.
그래서 좀 되게 힘든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도 무려 코스피 지수가 3.79%나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853까지 좀 빠졌고, 특히 그날 뭐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가 무려 8%나 이제 예. 급락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굉장히 큰 이제 공포의 금요일이 지난주에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이제 팔아가지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뭐 짧게 끝나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파는 거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도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네, 헤지펀드 같은 데서. 그런데 예. 그런데서 올해 사실 5월부터 외국인 주식을 샀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20조 샀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만 이제 9조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겠죠. 일부가 예. 헤지펀드는 근데 팔 때 과격하게 팔아버립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왔다 단기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미국이 금리나 갑자기 한이 많이 막 이렇게 논란이 예.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흔들리고 AI 이제 거품론 나오니까 반도체에 좀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하자 뭐 그런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 나간 건 아닌데 일단 단기성 플레이하는 그런 자금들은 굉장히 이제 해외 변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팔고 또 거기다 환차손도 좀 커요.
예.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12월 10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려요.
예.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뭔가 좀 방향이 결정돼야 외국인도 조금 진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계절성이 좀 있어요.
예.
10월, 11월, 12월 되면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연말 되면.
예, 연말 되면 항상 이제 그런데 올해는 또 더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정부가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원래 이게 35%인데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좀 커져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이제 연간 배당과 뭐 은행 이자 소득에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예. 종합소득과세 부과되는데 이거를 배당만 이렇게 받게 되면 배당 관련해서는 25%로 분리과세해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연말 돼서 이제 항상 이런 일들이 좀 그 배당이 배당 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계절성이 없어지고요.
예.
배당 목적으로 구조적으로 투자하려는 그 저는 약간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금 이자로만 이렇게 그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한 3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낮은 이자에도 예, 이걸 받는 예. 거 보면 예. 안 움직이신 분들인데 근데 배당주를 투자하면 세율이
반토막이 낮다면
49.5에서 25면 이게 유인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절세효과가 예.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중에 예금 중에 일부가 옮겨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 몰라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래 그랬는데 네. 그게 거기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세금 이것과
네.
주식 투자를 그냥 배당주에다 넣어놓으면 네. 나오는 퍼센테이지 대비 또 세금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한 절반을 깎아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겠지만 아, 아. 일부는 이게 자본 이동이 생길 수도 있다.
관심이 네. 있는 분들은 뭐 반드시 움직일 것
예.
같고
예.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뉴욕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뭐 중요한 것은 그 AI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됐는데 엔비디아는 좋았잖아요.
네. 근데도 뭐, 이제 불구하고 예. 엔비디아는 좋았지만 이거예요. 핵심은 엔비디아만 좋은 거예요.
아.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기업들은 뭔가 그러니까 뭐 이게 가계로 따지면 뭔가 이제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아주 고성능 오븐 같은 걸 계속 사는 거예요.
음흠.
사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오픈해서 얼마나 돈 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AI 시장이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는데 도대체 엔비디아 칩 가지고 엄청난 구매, 오픈 AI도 마찬가지, 챗GPT로.
예.
근데 그걸로 돈 언제 벌 건데? 이거를 누가 증명을 못 해줘요.
아.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가게를 이제 개업하려면 2년은 걸려요.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렇죠. 최소 제대로. 시간은 필요하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이
올랐고 이미 돈 벌 걸 다 알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좀 시간이 걸리네. 근데 엔비디아만 좋네. 근데 엔비디아 젠슨학이라고 해서 뭐 칩은 파는데 이 회사들이 돈을 언제 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실질 성과가 언제 나느냐.
네, 그걸 못 기다려요. 근데 그거를 돈이 많이 풀리면 기다려줘요.
그렇군요.
유동성이 그래 괜찮은 게 이런데 지금 연준이 금리나 한이만이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시장
좀 빠지죠.
상황이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빼니까 시장이 좀 약간 한 번씩 발작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놀래는 거예요. 이거 돈 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관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럼 저기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알파벳은 왜냐하면 이거 알파벳이 신고가를 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예.
이겼어요.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게 너무 큰 게. 돈 버는 AI, 그러니까 돈 지금 돈 잘 벌면서
음흠.
2년 후에도 AI에서 성과도 날 것 같고 그 힘든 2년 기간, 2년이라는 이제 검증 기간에도 버틸 체력이 있는 기업들은 워런 버핏이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구글은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많이 팔고 구글을 샀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애플도 돈 잘 벌지만 AI가 약해요. 근데 AI를 하는데 2년 동안 충분히 돈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리고 이번에 제미나이 3 나왔는데 평도 되게 좋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로 이제 좀 약간 오히려 압축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쉽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찬란한 경제 LS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